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시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크게 재판받은 것을 세 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재판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시 두 가지 내용들이 반복돼요. 뭐냐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내용이 한번 나오고 또 재판관 별개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한 번씩 나옵니다. 가령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때에는 끌려가면서 무리를 진정시킨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간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 재판을 받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는 재판을 일단 받은 다음에 총독과 가까이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정식 재판받는 건 지난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이후에 지금 보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쭉 상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그립바 왕 버니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남편은 아그립바 왕, 부인의 이름이 버니게입니다. 근데 이 아그립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그립바 1세, 아그립바 2세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족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애들을 싹 다 죽였던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아들이 있었고요. 그 헤롯이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손자가 있는 거죠. 그 손자가 아그립바 1세입니다. 아그립바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그립바 1세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놓고 보면 증손자죠.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게 아그립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립바 왕은 아그립바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을 보면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헤롯, 다시 아그립바 1세, 아그립바 2세 이렇게 대대손손 쭉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그립바 2세가 지금 자기 부인 버니게랑 함께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분봉왕 체제를 두어서 일정 지역들을 할거해서 나누어서 분봉왕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총독이 오고 했는데 총독은 베스도,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아그립바 2세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했던 이 베스도가 자기가 바울을 어떻게 재판했는지를 아그리파 왕에게 좀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내용이 아니라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사이에 있었던 대화니까 권력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제 일정 부분 나오는 거죠. 베스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장들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바울이 남아있었는지 설명하죠. 벨릭스가 이 사람을 남겨두어서 내가 재판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녀석을 좀 정죄해달라 했는데 아, 내가 그거 합법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못한다 하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지체 없이 이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원고들이 그 유대 장로들 대제장들이죠.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니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 상황을 굉장히 상상에 쭉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흡사 이 내용만 듣다 보면 야 베스도는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베스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아주 정의롭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베스도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또 받고 또 여러 가지 청탁을 받고 이러면서 재판을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의롭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바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못 찾겠으니까 바울을 무죄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방면을 시켜주지 않고 끌고 있다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지금 가이사한테 재판을 넘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당하게 재판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게 재판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베스도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야,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조금 비틀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뉘앙스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부당한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뒤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쭉 설명을 들었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그거 궁금한데 재밌겠는데 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이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겠다 하는 말은 당신이 부당하게 재판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흥미가 땡기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뻘이죠.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받으셨는데 그때에도 헤롯 왕에게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혹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으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렇게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호기심 때문에 지금 이 손자도 호기심 때문에 한번 나도 좀 얘기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들으시리이다. 내일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도바울이 선포했던 내용이나 예수님 말씀은 등장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보였던 태도, 불신자들이 부당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쩌면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보물을 보면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악을 행하던 권세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죄하게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부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죄악을 져서 범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그 아들 헤롯 그리고 그 손자인 아그리빠 1세 막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교회를 핍박했었죠. 증손자인 아그리빠 2세까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악한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권력을 물려주고 부귀영화를 물려주고 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죠. 세상 이럴 수가 있는가. 반면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예수님 제자들은 순교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증손자 밑에서 또 이렇게 호기심 대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상황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동시에 성도와 교회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어찌 보면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죄를 범하고 부당한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재판하면서도 이만하면 참 내가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아? 나만큼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을 할 뿐입니다. 악한 세상이 여전히 악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요. 지금 막 등장했던 아그리빠 왕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시장에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가 있나 해서 그런 걸 듣는 정도의 관심으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단순한 호기심 불과한 그런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래도 이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이라는 걸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저 녀석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예단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맺게 하실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심판받는 길로 그냥 가게 하실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주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내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좋지 못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다른 부분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대상이건 또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건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가서 밭을 갈고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맡은 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몫과 주님의 몫을 잘 구분하고 또 내가 미리 예단하고 일을 안 하면서도 뭐 일을 이룰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갔다가 다른 데 맡겼다가 혹시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건 좋지 못하건 나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이후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적용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로 삽시다. 또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몫으로 맡겨두고 내가 주인이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않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망을 품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상황들을, 현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 한편에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좋은 상황 속에 조금 더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열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몫이고 그저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또 직분 감당하려 했던 것들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대대손손 악한 자들이 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흥미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길을 잘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